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오늘은 좀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우리 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 명절이어서 출타하셨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주일이 끼어 있는 명절이어서 그렇긴 한데 주중에 이렇게 명절이 끼어 있을 때는 두 분, 세 분하고 예배 드렸던 기억도 납니다. 예, 한번 드렸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출타하셨고, 또 오늘 출타하실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이제 또 오늘 오신 분도 계신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그러나 다른 어떤 것보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던 것처럼, 매 시간, 매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은 19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190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되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입니까? 한 번만 더 할까요?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럼 제가 오늘 무엇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자. 이것입니다. 이제 중간에 뭐 잠깐 다른 생각 하셔도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령께서 직접 이 말씀을 쓰셨습니다. 말씀을 쓰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또 주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반전은요, 전혀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가슴이 뜨거워졌거든요. 그리고는 그가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는데, 오늘 성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런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성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성전을 향해 갈 때 지금 자기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도움으로 성전 문 앞에 당도했을 그 안전뱅이 거린도 그날의 운명의 반전이 일어날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뜨거운 가슴으로 그날을 향해 가고 있었고 안준뱅이도 그날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납니다. 여러분, 인생은 만남입니다. 근데 스쳐 지나가는 만남도 있는데요. 우리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는 만남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안진뱅이가 만나는 장면을 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가다가 안진뱅이 거린을 볼 때에 그의 속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련한 사나이 앞에 이렇게 멈춰서서 그 사나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근데 쳐다볼 때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작정은 없었을 겁니다. 눈에 보였으니까 섰습니다. 근데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은 이 사나이에게 뭔가 주어야 되겠다라고 베드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단호하고도 확신에 찬 어조로 그 안진뱅이 거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장 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런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쳐다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른손을 내밀어서 그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무기력하게 흔들거리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그리고 그 안진뱅이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게 7절, 8절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것이요 베드로가 의도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날 성전을 향해 기도하러 가면서 이 안진뱅이를 보고 자기가 멈추어 설 것이라고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이런 마음이 들 거라고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말하고 손을 잡고 일으킬 거라는 자신의 행동도 베드로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자신의 감정이나 또 자신의 말이나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성경을 보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 그의 마지막 모습은 예수님을 배반한 거였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날이 있을 때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지금 한 50일 정도 되는 기간 안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급격하게 자기 자신이 어떤 변화들이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럼 성경을 보면은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딱 임하니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앞에 보면 2장 14절에서 46절에 그 긴 유명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가 막 입에서 막 불이 나가는 것처럼 막 설교를 한 다음에 마침내 2장 37절, 38절 설교가 딱 마쳐지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37절,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베드로가요 놀라운 설교를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벌떡 일어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막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받는다는 놀라운 설교를 자기 입으로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에 가장 놀란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자신의 입에서 그 말이 나갈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경력이 있었던 그에게 게다가 다혈질이고 투박하고 그런데 그런 그에게 이토록 논리적이고 확신에 찬 설교를 그가 뿜어내다니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면서요. 베드로는 성령이 자기의 온몸을 휘감고 있다는 것을 그가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복음서를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시절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쳐본 경험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제한적이었고 항상 나타나는 능력은 아니었어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43절 시작. 여기 보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건 뜻은요, 기사와 표적에 있어서도 그전에는 불완전하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는데, 완전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사도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사도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기사와 표적이 늘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사도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어느 정도 변화되었는지, 자신들이 스스로 어느 정도 정돈되었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성령은 이 베드로 일행을 데리고 가면서 미문 앞에 앉아있는 이 앉은뱅이 커지를 만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이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미문 앞에 앉아서 앉은뱅이를 만나는 이 장면은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들이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이 앉은뱅이를 만나자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그 자리에서 정돈하게 됩니다. 이 거지를 딱 만나자 베드로는 가슴이 뜨거워졌고요. 많은 말보다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설교와 능력, 권능의 역사를 행할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변화 앞에서 놀라하고 있었는데 나에게 이 변화가 분명히 임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확신에 찬 어조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짧고 분명한 메시지와 함께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앉은뱅이가 걷고 뛰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앉은뱅이가 일어났어요. 앉은뱅이 입장에서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앉은뱅이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이지만은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이 일들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베드로나가 그가 그의 영과 그의 혼과 마음이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날 베드로는 자기의 영과 혼과 마음이 어떤 상황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베드로가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은요, 여러분, 이 성경을 처음 읽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이것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도화선과 같은 시점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라는 것을 말해준 메시지입니다. 앉은뱅이 거지는요, 당시 유대민족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너무나 무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해서 이제 그들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2000년 전 이 메시지를 처음 접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였고요. 2000년 이후에 이 메시지를 받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앉은뱅이와 같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앉은뱅이와 같은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들로 인하여 이제는 교회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본문이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사실 이 앉은뱅이와 베드로의 만남은 둘 다를 살리는 만남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일으킴을 받는 듯 보이지만 아닙니다. 성령은 두 사람 모두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일,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하고 기도에 도움을 받는다는 행위가, 여러분,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뜻 보면은 주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객체가 있는 듯 보이지만은 사실 이 일의 진정한 주체는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둘 다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있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중보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뱅이와 같은 자를 만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세워가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없다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들이 없다면 우리는 무력한 인생,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도 못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안진뱅이와 같은 이들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를 그 시간을 통하여 이렇게 세워가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 영성 신학자가 쓴 아담이라는 책을 보면 헨리 나우엔이 마지막 신학자로서 그리고 영성 지필가로서 그의 마지막 인생은 한 공동체에서 중증장애인 아담을 섬기는 것으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아담. 그런데 나우엔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처음에는 24시간 동안 그 아담이라는 그 형제 옆에 붙어서 그 형제를 섬기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세워가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움을 받고 그리고 세워지는 곳, 이 만남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나우엔과 아담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곳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으로, 때로는 우리가 앉아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리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때로는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줍니다. 때로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중보하는 사람이 있고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그 모든 만남을 통하여 성령이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주체가 누구이냐?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공동체라는 것은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사건과 사람을 일으키셔서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옛날에는 찰흙 있죠? 찰흙으로 뭘 만들었잖아요? 요즘은, 뭐죠? 액괴? 저도 그 이번 주에 예연이가 집에서 만드는 걸 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액괴인데 막 그걸로 요즘 찰흙 아니니까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하면 떨어지고 한번 하면 떨어질 것 같은 것들이 계속 이렇게 뭉쳐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지 8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명절에.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라는 이름을 함께 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것이 정상인데 이렇게 모여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사건과 사람을 일으키셔서요. 이 공동체를 또 뭉치게 하시고 또 뭉치게 하시고 또 뭉치게 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사람과 사건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위에 사람과 사건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면 그 사건과 사람과 환경 위에 진정한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요, 모든 사건이 궁금하고 모든 사건이 기대가 됩니다.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무엇을 해가실까? 저는 그래서 어떤 그 기대와 소망이 있냐면 개인적으로도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안진뱅이 거지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한수 공동체도 어떤 그런 도화선과 같은 사건과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가에 기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요, 우리가 작년에 섬겼던 사명의 교회, 7층의 사명의 교회와의 만남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명의 교회를 몇 개월 동안 섬겨가면서 우리 공동체가 지난 7년 동안 어떤 시간을 지났는지를 성령께서 확인케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섬긴 게 아니에요. 그것을 보면서 오히려 그분들도 세워진 것처럼 보이고 우리도 세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희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라. 그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건과 환경과 만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리고 일들을 통해서 누구를 세워가실 것인가에 주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생각해 보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베드로의 주머니가 비어있다는 사실. 만약에 돈이 있었으면 돈 몇 푼 쥐어주고 갔겠죠. 그런데 그 가난한 사나이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정말 자기가 줄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했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가 줄 수 있었던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물질은요. 때로 진실한 만남을 가로막습니다. 물질이 발하는 휘황한 빛은 서로의 진정을 살피지 못하도록 만들 때가 있습니다. 물질을 매개로 한 만남은 처음에는 뜨겁지만 곧 식어버리고 맙니다. 저는 우리의 부족과 가난이 좋습니다. 한숨은요, 그냥 가난해요. 한 명 한 명 생각해 보면. 근데 그게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지만 저는 만약에 돈이 있었다면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했겠죠. 돈이 있으면 돈으로 해결하면 되잖아요. 선교사님 돈으로 해결하고 교회 어떤 일들이 있으면 돈으로 해결하고 없으니까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달라고 엎드리고 여러분 사람이 있으면 그냥 있는 걸 주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없으니까 그가 줄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하다가 나에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가난하자 이 말은 아닙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유명한, 그 동네에서 그 유명한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겠죠. 흥덕이라면 여기 밑에 앞에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겠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들이 확 몰려들었습니다. 너무 신기하거든. 근데 베드로가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12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여기 앞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확 몰려오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베드로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당신들이 바라봐야 할 분은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주목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지났잖아요. 눈으로 보이기에 광야의 기적은 뭡니까? 만나, 메추라기, 구름 기둥, 불 기둥입니다. 그러나 더 큰 기적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들이 40년을 지나는데 신과 옷이 닳지 않았다. 여러분 한벌로 신과 옷이 어른들의 경우겠죠. 아이들은 잘하니까. 옷이 닳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요. 사실 생각해보면 구름기둥, 불기둥보다 더 신기합니다. 40년 동안 옷이 안 닳았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베드로의 설교와 능력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보아야 할 것은 근데 그 기적이 아니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한 베드로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핵심입니다. 일어난 기적이 아니에요. 주목할 것은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분명히 베드로는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모습을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습니다. 안진뱅이는 일어났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를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받은 베드로는 이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온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킨 자가 자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영아들 있죠. 꼬마들. 꼬마들은 뭔가를 가르쳐 보이면 꼬마들은 이 손가락을 봅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그런 얘기하는데 성경학교 때 저에게 유튜브 설교를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가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뒤돌아보세요. 그러니까 다 뒤돌아보더라고. 아이들. 내가 순간적으로 그때부터 막 식은땀이 나고 이 설교를 어떻게 할까. 아이들에게 내가 맞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한 1초쯤 왜 뒤돌아본지 몰랐다가 막 그때부터 큰일 났다. 내가 이제 이 말을 어떻게 이어갈까. 마찬가지입니다. 딱 가리키면 아이들은 뭘 볼까요? 이 손가락을 봅니다. 그런데 돌 무렵이 되면 한 살이 지나면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고 손가락을 지시하는 대상을 바라본답니다. 여러분, 영아기를 벗어난 신앙은요, 현상 너머에 있는 본질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현상을 주목하지 않아요. 현상 뒤에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요. 원래 옛날 베드로 같으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전혀 들뜬 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즉시 자기 자신을 치워버립니다. 자신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지나지 않는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손가락이다. 날 보면 안 된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라고 늘 말하는 사람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하는 반문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사도행전을 누가 썼지요? 누가가 썼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요 재미있는 책이에요. 성경을 보면. 12절에 보면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베드로가 이 일들을 통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이 성경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00년 전에는 어떤 일을 통해서 이 성경이 쓰여졌습니까? 그리고 왜 초대교회에 이토록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일들이 중요하다고 누가가 썼을까요?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처럼 영광을 돌리는 고백이 중요했던 이유는 이 당시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세력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누가가 성령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기 그리스도교 당시에 하나님 대신 영광을 차지한 세력은 누구였는가? 그래서 로마 황제입니다. 제국으로서의 로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제국의 특징은 팍스 로마나,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마의 평화. 로마의 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로마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했습니다. 로마는요, 그것을 건드리지만 않으면 당시 식민지 국가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모든 제국은 모든 종교에도 관영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평화에 조금이라도 항거하는 집단이 있으면 씨를 말려버립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시저에게 로 주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평화를 줍니다. 황제는 로마를 포함한 모든 식민지의 생사 여탁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신처럼 행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교는 유일하게 여기에 한 거였습니다. 퀴리어스. 주라고 고백하면서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광은 로마 황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고 말하는 집단들이 나타났는데 초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 말해주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읽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상황에서 이 고백은 혁명적인 겁니다. 이것은 당시 시대 정신을 거부하는 외침이고 찬송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30대 초반의 한 유대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교의 신앙은요. 너무 놀랍게도 그 당시에 그 로마 황제를 향해서 네가 주가 아니고 그 예수가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낱말은 영어로 증인이란 말인데요. 또 다른 말로는 순교자를 뜻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주라고 고백했을 때는요. 단순히 그냥 신앙을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고 당시적 시대의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은 곧 순교자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자밥에 죽기도 했고요. 카타콤이라는 곳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발각되었을 때, 정체가 드러났을 때는 누가 주인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영광은 하나님께만.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시대 정신을 거부하고 매 순간 순교자적 각오로 삶의 자리에서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뭡니까? 돈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입니다. 그리고 성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은 사도 바울도 얘기했는데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입니다. 돈과 섹스와 권력과 자기라는 우상.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오늘날 그것이 바른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도 2000년 전에 어떤 사람들처럼 매번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붙드는 것은 말씀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이 말씀과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이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사람들은 무슨 믿고 돈이 돼? 그게 네가 높아지는데 도움이 돼? 그것이 너의 쾌락에 도움이 돼? 그것이 너 자신의 어떤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라고 묻지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서 예배하고 철저한 비효율을 택하면서 마치 십자가처럼 믿음으로 매 순간을 선택하는데 그것이 예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단순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한 번의 예배가 아니고 매 순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이고 성령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주는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이라고 말했던 그 고백을 우리가 이 시대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정점을 드린 자가 있습니다. 최고의 정점이 누구냐? 요한복음 3장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누가 말했습니까?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성서학자 모리스는 이 말이 인류 역사에서 인간이 한 말 가운데 가장 위대한 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제 이 요한복음 3장 30절의 원문의 뜻이 재밌습니다. 원문은요, 여기 쇠하여야 하리라, 하겠고 하리라, 이게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네이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는요, 세례 요한이 자기 의지로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 이 뜻입니다. 이게 정확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은 반드시 커져야 하고 자신은 반드시 작아져야 한다. 이 뜻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주인공이고 자신은 도구에 지나지 않으며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야 할 존재라는 것을 가감없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언제 가장 위대해질 수 있을까요? 나의 인생의 정점은 어디입니까? 우리 인생이 어느 지점에 가면 가장 위대해질 수 있는 지점입니까? 그 지점은 우리 자신을 숨길 때입니다. 우리 자신이 숨겨지고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는 그 지점이 우리 인생의 가장 정점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우리 생애가 가장 아름답게 완성되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한 작은 선행을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혹은 은근히 내놓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NIV 성경으로 띄워놓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이는 뭐 영어 해석을 다 하지 않아도 여기에 보이는 두 글자가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자기가 뭐라도 된 줄로 여기면 자기 자신은 뭐라도 된 줄로 여기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죠? 내 마음에 합하다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놀랍게 다윗은 정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마치 깜짝 놀랐네. 없는 것처럼 뭐 표정을 짓고 계셔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윗이 정직했습니까? 간음하고 살인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따지면 한 사단장쯤 되는 사람을 최고의 국가가 가짜로 이렇게 해가지고 죽여버리잖아. 간음하고 죽여버리잖아. 그리고는 선지자가 나타나기 1년 동안 철저히 숨기고 있었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정직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다윗을 향해서 정직하다고 말했을까요? 다윗은요, 비록 간음도 했고 살인도 했지만 적어도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적은 없습니다. 그는 그가 잘못했다고 느끼는 즉시 엎드렸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단 한 점도 가로채지 않을 만큼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완전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나 찬송이나 전도나 봉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때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의 삶입니다. 그것이 진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여러분, 한습은요, 다른 걸 하려고 안 해도 돼요. 우리는 뭘만 결심하면 되냐면,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겠다. 이것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겠다. 우리 가정이 했다고 말하지 않겠다. 우리 교회가 했다고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겠다. 그것이 여러분 지나가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나간다고 하실 때에 그죠?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죽게 됐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나가시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고함을 치자 배에 올라와서 문제를 해결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날 성자 예수님의 영광을 못 본 것처럼 교회는 자신의 문제를 붙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나가게 하면 그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공동체. 그렇게 생각하면 기대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숨은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주님이시고 그리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라고 매 순간 이제는 그냥 반사적으로 온몸이 베드로처럼 반응하는 공동체로 점점 성장할 것입니다.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